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 만남이 어떤 일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만남의 분위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따라가 보면 이 만남은 훈훈하고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죠. 사마리아 땅 한 우물가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데 만남의 두 당사자 모두 몸과 마음이 가뿐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이르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세례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고 이제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1절에 보듯 예수님이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이 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암시한다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된 소문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 하는 분위기가 여기 묻어나는 것이죠. 사실 세례요한의 세례의 경우에도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례요한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였다는 소식이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이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싶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나라도 잃은 처지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조상들이 알려준 종교를 신앙을 소중하게 지켜왔죠.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을 텐데 그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버리겠다고 이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것을 붕괴시키겠다는 말씀을 이제 공공연히 하시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그 세력이 세례요한을 뛰어넘게 되었다고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1절과 3절을 보시면 1절과 3절 모두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을 가로로 묶으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귀에 이런 소문이 들어가자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나야겠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시죠. 얼마나 급히 움직이고 계신지를 보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출발했으면 그리고 급하게 움직였으면 겨우 오전이 지났는데 서른 살 먹은 청년이 더 가지 못하고 우물 곁에 푹 주저앉았다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죠.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대략 15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 정도 길을 걸어가는 여행이라면 먹을 것도 싸고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먹을 것도 없이 그리고 지치도록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급박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면 3절과 4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주목한 일은 예수님 모시기에는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자리를 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시는 일은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뒤에 바로 이어지는 5장만 봐도 38년째 앓고 있던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당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여행하려면 대개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좀 동쪽으로 움직여서 요단강 변에 가서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는 방식의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직선 코스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깝기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쪽이 더 좋았겠지만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목 때문인지 빙 둘러서 가는 길을 사람들은 더 좋아했던 것 같죠. 물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사람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사마리아 사람과는 마주치는 일을 피했던 유대 사람들의 정서를 생각해 본다면 4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신 일은 따로 언급해 둘 만한 특별한 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자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행로를 잡으셨고 급히 북쪽으로 가고 있으셨던 중이지요. 그런데 벌써 해는 중천에 떠서 뜨거워지고 있고 예수님은 피곤하여 더 움직일 수 없고 목이 마르신 상태입니다. 그냥 있을 수 없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급히 마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덜 피곤할 리는 없는데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할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수가라는 동네 옆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으시게 된 연유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한편 대화의 다른 한쪽이었던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되어 있죠. 당시 물을 긋는 일은 관례적으로 선을 할 때에 여인들이 여럿이서 함께 어울려 우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럿이 가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도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물로 가득한 동이를 짊어질 때에도 서로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나와 있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물 기르러 오는 일 자체가 전혀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우물에 나오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16절 이하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죠. 여인에게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결혼을 다시 하는 경우란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한테 내쫓겨 이혼을 당할 때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버리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여러 번 결혼을 했다는 말은 이미 이 여인의 인생에 슬프고 싫은 일이 많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겐 이런 일이 다섯 번이나 거듭되었다고 말합니다. 결혼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이 여인의 처지나 신분은 더 나빠졌을 것 같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유쾌했을 리가 없습니다.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버리거나 죽지 않는 남편이라면 자기를 내쫓는 사람이라면 인생이나 또 자기 존재가 그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과거만 이렇게 우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게 살았으면 남편이고 뭐고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혼자 살 법도 한데 지금도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터이니 마음은 달랐어도 남자와 함께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인 편에서 자유로이 남편을 고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남자 쪽에서 이 여인을 받아들여주는 경우에 같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같이 살기는 하지만 이 여인을 아내라고 부르지 않죠. 같이 살지만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니 사람들의 입길에 걸핏하면 오르내렸을 것이고 직접 사람을 만나도 사람들이 쉽사리 곁을 내주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홀로 우물물을 기르러 나와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 만남의 또 다른 당사자의 처지인 것이죠. 이렇게 급히 길을 떠나 몸도 마음도 피로한 한편과 어디에 있든 불편하여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한편이 마주쳐 있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평소에 반갑던 사람도 피곤할 때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데 굳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치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겠죠. 아무 말도 섞지 않고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대화를 보면 이 만남은 우리가 보통 겪는 만남과는 다른 열매를 맺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피곤하게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이 몸도 마음도 필요한 여인을 감싸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내내 확인하게 되죠. 7절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어떨지는 우리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시간도 맞춰서 나온 길이었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만나면 불편한 것이 현실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 남자가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남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굳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러니 여인의 반응은 심상치 않겠죠.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저 물 좀 떠서 주면 그만일 것을 여인이 굳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뾰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죠. 이렇게 피해서 나온 나인데 왜 나타나 굳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한가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뭘 달라고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셔서 그 대화가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좀 다른 이야기를 다시 꺼내놓으십니다. 사정을 안다면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 뭘 달라고 시작된 대화가 아니라 무엇을 주겠다고 시작된 대화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물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인지 그 선물은 생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생수라고 하면 콜라보다도 싼 그런 물을 떠올리지만 생수라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말을 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물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내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좀 무례해 보이는 질문도 덧붙여집니다.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하죠. 자, 우리의 삶은 야곱이 힘들여 파놓은 이 우물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이 한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을 능가한단 말입니까? 당신 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여기 깔려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물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부터 바로잡으시죠. 13절부터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물은 여인이 아는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과 하시는 말은 물 얘기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광야의 노뱀처럼 매달리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영생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꺼내고 계신 것이죠. 왜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그 영생을 이 여인에게도 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인이 그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죠. 그런 물을 주시면 저는 목마를 일도 없고 굳이 여기까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물 이야기에 머물고 있지만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야곱보다 더 큰지 어떤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얼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물이라면 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하는 일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 그 일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누구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여인이 이제 옳다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자 느닷없는 아주 불편한 일을 꺼내시죠. 여인은 절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주제를 입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인이 바로 답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여인의 이 답은 틀린 것은 아닌데 좀 너무 짧아 보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처럼 들리기까지 하니 그렇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답이 나오는데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정답이다. 내가 낸 질문을 바로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전에는 남편이 다섯이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리고 지금도 남자하고 같이 살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내 말은 정답이라고, 답을 맞춘 것이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빈정대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비아냥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편을 드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읽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 여인의 말을 듣고 정답을 말했으니 가실 때 꼭 생수 받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대체 왜 이 불편한 주제를 꺼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직면해야 했던 것은 이 세상의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 영생을 주겠다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였듯 들려진 노뱀처럼 그렇게 들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리셔야 했던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불편한 주제를 꺼내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기 위해 이 여인의 어둠을 꺼내놓고 계신 것이죠. 여인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둠마저도 짊어지기 위해 여인의 어두운 현실을 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맞추시자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이 꺼내놓으신 주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물, 생수에만 매여 있으면서 생명이 준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깊은 문제를 단번에 끄집어내시자 이제 이렇게 인정하죠.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상치 않은 존재가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 정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중대한 주제에 대해 신뢰할 만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질문은 당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제가 아니 드리는 질문인데 하고 이어지는 것이라고 읽어볼 수 있겠죠. 20절에 여인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신학적 주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주제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지시니까 여인이 화제를 돌리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간 맥락을 따라간다면 여인의 이 질문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대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자, 생명을 주겠다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좋은 소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 유대 사람입니다. 뭔가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외면해도 될 만큼 무시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도 아닙니다. 이 좋은 소식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 여인의 마음에는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장소를 묻는 물음은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 장소 바깥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오래 섬기며 산 사람들인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아니라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늘 이야기해 옵니다. 저희가 당신들 유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못 끼는 정말 바깥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데 저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니요.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예수님의 답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부인 이런 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인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질문거리라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답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그 전까지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는지가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 안 해도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물론 계시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으니 유대인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유대민들에게만 허용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만 그 신앙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예배가 유대 사람들의 땅에만 국한되지 않는 때가 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때가 오기 때문일까요? 23절과 24절을 이어서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 어디서 예배하는지, 그 예배 장소를 누가 확보하고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때랍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3장 6절 이하에 보면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은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사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도 않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제시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이러한 조건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유대인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결혼 생활이 온통 엉망인 이 여인에게도 그분께 올 수 있다는 소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진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길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갈 수 있게 길이 몸소 여기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내 인생이 이제까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다. 나는 내 앞에서 내가 걸어갈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예배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때가 되었다, 그 일이 열렸다 하는 그런 초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이분이야말로 자기가 고대하던 그런 존재라고 직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이는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는 모세가 말하였던 나와 같은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린다는 그 선지자,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인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인은 무언가를 설명해 줄, 대체 이런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만 해도 좋을 그런 존재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설명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직접 생명을 주는 분으로 이 여인 앞에 서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그가 바라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 앞에 생명이 몸소 찾아와 부르고 있습니다. 너도 와라. 아니, 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왔다라고 생명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을 받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화를 이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 만남을 통해 이 여인에게도, 이 가엾은 여인에게도 생명의 초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으셨죠. 아마 행색도 과히 깨끗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먼지와 땀투성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지쳐서 여기 와 있는데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눈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으로 구약의 또 다른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출애굽해 홍해를 건넌 광야 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보면 광야 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사흘이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가까스로 주어진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노예로 그냥 죽을 걸 왜 여기 끌려 나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주어지는데 또다시 물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세에게 이렇게 외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해결되고 나니 심지어 이제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싸우게 되죠. 한 번도 군사의 훈련은 해본 적이 없었을 노예들인데 속절없이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계시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은 다 피하고 싶은 존재인 그런 상황에 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광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노예로 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것이라고 소리 높여 절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지나가죠. 나중에 아마 돌아보며 그 광야에서 겨우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었노라고, 생존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고 이들은 과거를 회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또 광야와 같은 처지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죠.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라도 받아 광야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쫓기듯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탄식하다가 겨우 생존하여 갈릴리까지 살아남아 도달하게 된 것인가? 그 도망에 성공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필요한 사람을 생명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저 높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에 계시다가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면 내려다보시고 또 그제서야 듣고 이 천한 곳까지 내려와 도와주신다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 피로한 곳에 와 계십니다. 마음이 피로하고 그리고 아무 의욕도 없는 이 여인에게 와 계시죠. 어떤 모습으로? 푹 자서 온천욕하고 가뿐한 모습으로 와 있지 않으십니다. 여인처럼 필요한 모습으로 와 계신 것이죠. 물이 필요하기는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어떤 존재를 만난 것이었을까요? 목이 마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위협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몸소 알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너에게 생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의 목마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필요한 모습으로 그 옆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광야 같은 곳에서 그 일을 모두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과 23절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같은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제자뿐만 아니라 역시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모신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로 사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피로에 쩔어 있습니다. 대체 나는 왜 이런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물으며 이렇게 살 바에야 굳이 계속 살 필요가 있나라고 물으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곳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놓아두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죠. 이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영광된 적극적인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를 부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많은 사연과 과거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겠다고 진리가 되시겠다고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머물라고 하시지 않고 주의 영광된 일을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옆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생명이 두루 감싸고 있고 생수가 솟아나온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진면목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된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